그런데 사람의 실제로 존재하는 모습, 실존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람의 원래 본질과 현재 살아가는 실존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뒤틀렸어요. 여러분, 피조물 가운데 가장 역설적인 피조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너무나 가치가 있었어요. 너무나 능력이 있었어요. 너무나 지혜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가공할 진노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 가치가 너무너무 없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무력해진 거예요. 인간이 너무 우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오직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가,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어서 세상을 이기게 되고 주의 지혜로 사람들을 바른 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빛이 낮은 아니지요. 어둠이 곧 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셨다는 것은 빛이 있는 동안을 낮이라 부르신 것입니다. 그 기간, 그리고 어둠이 있는 동안을 밤이라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 보니까 시간도 창조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기간, 어둠이 있는 기간, 시간이 그 사이에서 창조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이런 문장이 나온 당연한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시간의 개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얼마든지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인간이 천년에 걸쳐서 다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하실 수가 있고요. 한순간도 천년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이 시간의 주인 되신 그분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원래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물을 부어서 포도나무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포도를 따서 발효시키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2년, 3년 걸려서 그렇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순간에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년, 만년 해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순간에 하실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시간을 값지게 여기고 정말 이 짧은 인생을 핵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시간의 주인 대신 그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간의 주인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을 인정할 때요, 우리의 낮 시간, 밤 시간 전부 그분의 주장하심을 받습니다. 인생에는요, 낮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밤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플 때도 있는 거예요. 정말 기쁠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쓰라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름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낮도 밤도 아픔도 슬픔도 괴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만날 때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넘어가게 하시고 아 나중에 돌아보면 이 풍랑 때문에 내가 더 빨리 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궁창을 창조하셨다 그럽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이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궁창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이고 또 어려운 말입니다. 오늘 궁창이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이건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그대로 이 단어를 둔 것 같습니다. 여기 궁창이라는 말은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firmament 이렇게 번역한 데가 있습니다. firm, 단단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적인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궁창, 히브리어는 라키아 이런 단어라고 하는데 원래 이 라키아라는 것은 이 쇠덩어리를 망치로 계속 두드려서 넓게 얇게 편 것을 라키아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모세 시대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던 하늘, 그 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그 하늘을 그 용어를 성경에서 그대로 쓴 것입니다. AD 200년까지 사람들은 하늘의 금속 같은 편편한 것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실내 경기장 같은데 원형 도움이죠. 그와 아주 정확하게 하늘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백성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이 딱딱한 금속 같은 것을 닫으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3절에 보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형 돔 같은 것을 그렇게 인식되는 하늘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느냐? 바로 공간을 확보하셔서 물과 물을 나누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만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새들이 어떻게 날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공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심으로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름만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 없이 그냥 이틀째가 넘어갑니다. 궁창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으셨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셋째 날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셋째 날 보십시오. 9절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러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뭍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뭍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합니다. 그렇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시고 셋째 날은 물을 걷어내셔서 묻이 드러나게